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생각해 본다면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표현하고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그의 삶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셨던 상황과 정황은 없었습니다. 늘 그가 실수를 하건 불순종을 하건 순종을 하건 항상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개입하고 이끌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갈대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와 더불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 시점에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반응하며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죄악 가운데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더라면 그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없었던 존재였음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요 Hero of Faith, 믿음의 영웅이다라고들 어떤 사람들은 말하지만 아브라함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의 삶을, 그러한 믿음의 여정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삶을 개입하시고 그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거기에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그가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반응을 하며 살아갔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런 부르심의 삶을 또한 우리가 보면서 우리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삶을 우리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영웅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역사의 획을 긋는 것 같은 그런 완전한 하나님 앞에서의 새로운 삶을 사는 그런 믿음의 영웅, 뭐 그런 사람과 같이 대단한 인물로 우리는 여겨질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과 더불어 우리도 똑같은 믿음의 유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러한 의미에서 구원으로의 초대를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똑같은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삶으로 우리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이곳까지 와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구원받았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는 생각,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의 의거에서 부르심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시는 말씀에 반응하는 자의 삶이다. 제가 이전 시간에도 아브라함의 삶을 말씀드리면서 말씀에 반응하고 점차적으로 말씀에 반응하는 삶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처음에는 말씀에 제대로 온전히 반응하는 삶은 아니었어요. 물론 그가 갈대 우르 메사포타미아 지역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이상 중에 영광 중에 그를 불러주셨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처음에 그 말씀을 붙들고 나왔지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며 살았던 삶은 온전히 되지 못했던 것을 성경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것처럼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랐던 이 말씀은 사실 그가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하란에서 받았어요. 이 말씀은 그는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들었어요. 첫 번째 그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하란이 아니라 갈대우르,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 있는 말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했던 말씀은 사실 하란에서 받았던 말씀이 아니라 그가 메소포타미아에서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처음 들었던 말씀에 바로 순종하지 못하고 어디였어요? 하란에 가서 거기서 멈춰서 미그적거리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거기서 머물러 있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에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순종하다가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와서 순종해서 쭉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으로 가다가 계속해서 전진하지 못하고 어느 시점에서 멈춰섰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 되질 못했죠. 그래서 그곳이 어디였냐면 오늘 바로 읽은 전반부에 11장 31절 보면 그것이 하란이라는 지역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1절에 그러면서 이렇게 보이고 있죠.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갈대아인의 우르가 바로 그가 떠났던 곳이라는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가 지금 하란에 거했던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으로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처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 그가 그에게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반응하며 그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Respond to the word of God.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가 뭐 대단하나 대단한 겁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리스판드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리스판드하는 리스판스가 없는 노 리스판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없는 삶을 살아가요. 나와 상관없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십자가의 대속이 나와 상관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래야 반응할 수 없는 무반응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공로로 인해서 구속받은 우리는, 새 생명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점차로 맨 처음에는 그 말씀대로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말씀을 반응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아브라함도 처음서부터 변화됐던 사람은 아닙니다. 자,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중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들었지만 쫓아가다가 쓰러지고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런 수많은 그러한 삶의 여정 가운데 그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으로 변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리스판드하는 그런 삶이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기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와서 그 말씀이 우리를 통제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주장해서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는, 주장하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역사가, 어느 종교개혁자가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해요. 아마 그게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온전히 말씀으로 역사하는 삶을 사는 것은 또 다른 측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뻔히 알면서 그 말씀에 리스판도 없고 그 말씀에 반응 없이 내 뜻대로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는, 말씀되게 하는 삶을 사는 삶은 아니지요. 내 삶 속에서는 여전히 나의 말이, 나의 생각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서 있고 더 내 삶을 주장하는 그 표대요, 어떠하면 기준이 되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말씀되는 삶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 말씀이라면 내가 쫓겠습니다. 싫어도 가겠습니다. 말씀이 멈추라는 곳에는 내가 멈추겠습니다 라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죠. 그것이 말씀이 들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말씀이 들리는 삶이에요. 말씀에 대한 리스폰드, 반응의 삶뿐만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말씀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큐티할 때, 묵상할 때 그 말씀의 액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의 삶을 주장하고 이끌어가는 말씀인가, 아니면 그 말씀을 읽어도 여전히 내 생각이 더 앞서고 나의 삶을 주장하는 기준이, 어떤 스탠다드가 더 말씀 아닌 내 생각과 가치관이 먼저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들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말씀을 들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이 하나님이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야 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들리는 방법이 또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쓰여진 이 성문화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directly 내가 직접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어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직접 계시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다,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계시하는 그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음을 내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논리고 주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바로 직접 계시의 말로 직통으로 듣게 된다면, 이 말씀에 이런 주장을 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된다면 이미 있는 지금 쓰여져 있는 성경 말씀의 권위는 상실이 됩니다. 이 권위가 암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도 내가 어젯밤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이것이 내가 직접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해,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직접 계시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성경보다도 더 어떤 면에서 그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의 그 어떤 주장은, 그 권위는 다른 사람에게 내 뜻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와, 무조건 말을 들어야 돼 하는 이런 논리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논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말씀이 말씀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권위의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 이 이미 쓰여진 이 말씀만이 하나님 앞에서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믿어야만이 이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인식하시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오게 해야 돼요. 묵상하면서,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오늘도 이끄시고 가르치시는구나 라고 이것을 깨달음이, 자각함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는요 말씀을 주십니다. 이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들려주세요. 영음이 아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먼저 아브라함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실 때는 그냥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를 불러주시고 그에게 구체적으로 그가 해야 할 바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구체적인 삶의 방향으로 나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죄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앞으로 나갈 구체적인 방향과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할 때 그에게 먼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 과거에 죄악된 삶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로부터 분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이게 첫 번째 파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불러주셨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그가 자기의 삶을 숙고하고 내가 어떤 방향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냐 하는 것은 죄로부터 분리하는 삶. 죄 옛 삶을 옛 과거에 취약된 삶을 완전히 청산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것이 바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물론 이 시족 사회에서 혈연 관계에서 놓여 있는 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은 자기의 삶의 기반이 있는 그런 삶의 터전을 이루는 모든 것이죠. 직업이 거기 있고 생존 사회에서 가족과 재산과 친구들과 친척과 내가 애지중지하는 모든 것이 삶의 터전이 바로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에 다 있습니다. 그럼 그런데 이러한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가 있었던 그 고향 아비집 어디였어요? 메소포타미아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고대 사회에서 고대 문명 중에 발생지의 하나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보면 이 하란이라든지 가나안 땅이라든지 하나님이 제시하고 보여주시는 그런 새로운 땅 지역은 한마디로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면 미국에서 아니면 한국에서 저 3세계 중동이나 아시아나 그는 아주 후진 곳으로 가라고 말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런 곳으로 지금 가라라고 명령하시고 계세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런데 이런 것이 단순히 그냥 떠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 본토 친척 고향 아비 집은 뭘 말하고 있어요? 그가 그곳에서 여러모로 자기 친척과 주위의 사람들과 더불어 살았던 과거의 그 죄악된 삶 모든 것들을 다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하나님을 모르던 시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전의 삶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이전의 삶과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의 삶을 구분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 이후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구원 받았으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몰랐으니 이제는 너희 과거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모르던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너희가 now 지금 현재 시제를 강조하면서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구원받지 못했던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되었구나라고 이런 식으로 과거와 현재 상태에 우리를 구분지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죄에 대한 인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죄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남들이 하니까 나도 다 한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는 남들이 해도 다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 똑같이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귀는 자는요. 죄에 대한 인식 그리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생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진 사람은 죄에 대한 인식을 가져요.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어떠한 다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가 자각해야 될 부분은 바로 죄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죄에 대한 부분이 죄에 대한 어떤 자각이나 깨달음이 우리의 삶 속에 전혀 없다라면 내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내가 하던 그대로 내가 똑같이 한다고 하고 있다라면 내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한 자극을 불러일으키십니다. 말씀을 볼 때 guilty feeling을 주고 그것은 죄구나, 잘못되었구나라고 깨달음을 주시면서 죄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집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정체성과 똑같은 의식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과 구분되어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거룩한 변화된 sanctified 된 성화된 자의 삶을 little by little, step by step 점차적으로 progressively 점차적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삶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나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자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 주시는 파워고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내 자신을 깨닫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성화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죄악된 삶을, 예전에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그 삶을 아직도 답습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친척과 본토와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것은 바로 이 죄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이 죄의 굴레부터, 죄 속에서 얽혀있던,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게 하는 그 걸림돌들과 그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하라, 떠나라. 여러분, 이 분리하고 떠나는 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분리하고 떠난다는 의미가 바로 이 거룩의 삶입니다. 분리한다, separate 됐다, chosen 됐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분리시켰다는 말이 바로 거룩의 의미입니다. 거룩이 성도라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나온 거예요. 이 수많은 세상에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그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부터 여러분을 분리시켜서 separate 시켜서 구분해 주셔서 여러분을 택해 주셔서 하나님 백성 만드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성도라 이름을 일컫는다라고 말할 때 우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완전히 거룩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도라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성도라고 구분해 주신 거예요. 분리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룩을 향해서 성화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 주셨고 그의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거룩한 정체성이 있는 자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는 말이 바로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된 자요 우리가 거룩을 향해 나가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거룩의 의미예요. 그래서 그 바로 여기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의 친척과 너의 아비집과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는 의미입니다. 이 죄로부터 분리하라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아버지 집에서 얼마나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며 살아갔습니까? 하나님을 모를 때 그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 죄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이제는 멈춰라, 그만둬라, 더 이상 안 돼. 이제는 너의 본토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죄로부터 분리하는 삶을 살아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렇게 거룩한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라는 의미에서 너희 본토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이죠. 과감하게 떠나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죄를 떠나는 것, 죄악된 삶을 떠나는 데에서 우리의 자세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죄를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바람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이제는 죄악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성화된 거룩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싶다, 단순한 이런 바람으로 내가 원하기 때문에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제는 2016년도 다가오니까 새롭게 거룩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 봐야 되겠다. 죄악된 어떤 습관이나 어떤 그런 예전의 그런 삶을 이제는 다 청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나가고 싶다, 이렇게 바라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바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게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죄라는 것이요,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는 둥지를 틉니다. 죄라는 것이 한번 들어오게 되면 둥지를 틀어요. 그리고 죄가 우리 안에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잡아 끕니다. 그리고 죄가 원하고 바라는 것, 그러한 것들을 하게 만드는 것이 죄의 힘이에요. 죄의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죄는 사람을 굴복시킵니다. 성령님만 우리를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죄도 우리 인간들 자기가 원하는 그런 쪽으로 살아가라고 죄의 어떤 영향력 밑에 지배하에 들여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이 된다라고 로마서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 몸을 죄의 종으로, 죄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잘 보십시오. 내가 죄로 인해서 죄의 어떤 영향력에 빠져서 그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의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병기로 드려져야 될 사람이 내 자신이 이 죄의 영향력에 빠지는 그런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냥 단순히 바램으로 어떻게 좀 나아지겠지 그런 생각을 막연한 바램으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막연한 바램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떠나라는 의미는 죄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과감한 결단과 희생이 거기에 필요해요. 여러분, 죄로 죄악된 삶으로부터 떠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그저 바람이 아니라 뼈를 도려내는 것 같은, 살점을 띄어내는, 도려내는 것 같은 그런 아픔과 그런 희생과 그런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이 이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죄를 이제는 좀 안 짓겠지 막연하게 바램 정도로만 생각하면 이 죄를 우리가 극복하고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삶, 죄악된 삶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인식하고 내가 어떤 점에서 이 죄의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는가. 여러분, 왜 성경에서 왜 죄를 왜 그렇게 많이 우리는 듣기 싫어하는데 왜 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상당히 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세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죄 때문에,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걸림돌이 돼요. 항상 하나님께 나가는데 죄로 인해 나가질 못해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약속하시는 그 모든 약속과 은혜와 축복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다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은혜 통로를 차단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라는 거예요. 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이 죄를 분리시키고 죄로부터 떠나는 이런 과감한 결단과 희생과 노력이 우리에게 요청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실 힘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갈대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거죠. 하나님이 불러주시지도 않았는데 너 혼자서 네 힘으로 이 죄를 이겨보라고 말하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 자기 혼자 노력으로 자기가 변했다라면 그건 자기의 의지요. 그것은 율법주의죠. 그건 자기의 공로를 하나님 앞에 쌓아놓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공로를 쌓아놓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불러주셨을 때 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 부르심 가운데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성도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세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어떻게 살다가 왔니? 어떤 삶을 살고 살다가 왔니? 라고 물으십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대한 얼마나 바른 합당한 삶을 살아왔느냐고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결단하라고 떠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본문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누구누구 아무에게 이르시되 본토 친척 아비가 아닌 너의 어떤 취약된 삶과 습관이나 어떠한 잘못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떠나라!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의 묵상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한다면 우리들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내가 구체적으로 나의 어떤 잘못된 삶, 어떤 삶의 패턴, 어떤 잘못된 죄, 어떤 해빗들, 습관들, 인간 관계에서 잘못되어진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정리하고 그런 죄로부터 떠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떠나라는 말은 명령어입니다.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타협하고 죄악 가운데서 옛삶을 아직 정리하지 못하고 떠나지 못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감히 떠나라고 우리에게 촉구를 합니다.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결단이, 이런 떠남이, 죄로부터의 떠남이 우리에게 분리가 우리에게 오늘도 요구되어진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믿는 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냥 믿습니다. 네, 그냥 교회 다닙니다. 봉사합니다. 뭐 내가 합니다. 이것저것 합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의 삶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분리가 거룩으로의 초대고 그리고 믿는 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거룩으로 이 성화의 단계로 성화되어지는 삶을, 여러분 성화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거룩해지는 삶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보면 하루아침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을 요구하세요. 우리가 하루아침에 확 달라지고 변화되고 성화되는 삶을 하나님이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내가 변화되고 쓰러지다가 좌절하고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는 그 변화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바라세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키워보셔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자랄 때요, 이렇게 처음에 걷기 시작할 때 엉거주춤하고 일어났다가 또 꾸향하고 또 꾸향하고, 우리 저희 아들도 그랬지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좀 걷다가 걷는 것 같더니 또 쿵 쓰러지고 걷는 것 같더니 쿵 쓰고, 이게 영적인 의미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좀 걷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또 자빠지고 이 걷는 게 아니구나. 그러나 언젠가는 그러다가 보면은 걷는 날이 있듯이 영적인 우리의 발걸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우리가 성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Sanctification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조금씩 조금씩 걸어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성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성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얼마나 어떠한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여러분 끊임없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걸음을 내딛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타협했기 때문에 걸림돌이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르심의 삶을 감당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이렇게 부르심의 삶을 살아갈 때,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구체적인 삶으로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죄로부터 분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구체적인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 구체적인 삶의 방향 제시가 뭐냐면 다른 말로 비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의 이 비전이라는 말은 많은 경우에 잘못 오용이 됐어요. 아비우스 됐어요. 악용이 됐어요. 비전합니다. 꿈이라는 말도 또 생각하죠. 그러나 이 비전이라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나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하는 것은 비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비전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 너무나 열망하고 하고 싶어하는 게 비전이라고 착각합니다. 많은 교회에서도 비전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어느 목사님 뭐 비전의 삶을 전하는 주의 종이다, 비전의 목사다, 비전의 삶을 사는, 그래서 비전의 성도, 비전의 교회. 자기 욕심일 때가 많아요. 자기 야심일 때가 많아요. 그 비전이라는 걸 가만 놓고 들어가 보면 자기의 꿈이고 자기의 욕심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비전일 때가 많아요. 그러나 비전이라는 것을 한번 보세요. 성경적인 비전을 자기로부터 오지 않았습니다. 요셉도 비전을 보고 꿈을 받았지만 자기가 꾸고 싶어서 꿈을 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 요셉의 꿈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만드는 꿈을 우리 가지고 있고 그것이 비전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도 지금 아브라함이 이런 어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삶에 대해서 자기가 만들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본토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계시할 땅으로 나아가라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클리어하게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아갈 비전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로부터 그 비전이 출처되고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비전의 삶은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삶일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 아브라함은요, 그가 지금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의 그때 ancient time이죠. 그 과거에 그 오래 고대 사회에서 그 문명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지금 하란으로 가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지금 문명이 없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삶으로 가라는 거예요. 싫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듣는 사람은 때로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한 비전의 삶도 마다하지 않고 내가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비전의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비전은 어떠하십니까? 내가 원하고 꿈꾸고 동경하는 것이 성취되는 것을 비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은 나의 욕심이고 나의 꿈일 뿐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은 아닐 수도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비전은 어떤 삶입니까? 나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비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래서 비전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합니다. 나의 뜻과 나의 영광과 나의 잘됨과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과 관계하는 것이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 비전의 삶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 돌리는 계기와 툴이, 도구가 되는 것이 바로 비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사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비전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그런 방향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비전의 삶으로 구체적으로 나가고 있는가, 자문자답 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의 삶을 감당하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지금 아브라함이 나갈 때, 스텝 바이 스텝 나갈 때, 그는 이 삶을 지금 있는 현 시점에서의 삶만을 살지 않았어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가 믿음으로 나갔을 때, 바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갔을 때, 히브리서 11장 8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갑니다. 이게 믿음이요, 비전의 삶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는 앞에 삶이, 앞에 퓨처가, 앞에 장래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도 지금 감도 잡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이 내가 좋아할 삶인지 아니면 내가 힘들어할 삶인지도 못하고 감도 못 잡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He doesn't even know where he was going. 그가 어디로 가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대요. 근데 그게 비전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이끄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그게 비전의 삶이에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삶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정말 내가 이거 기뻐 내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삶을 사는지도 모르고, 그렇지만 이 삶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기에 그냥 순종합니다, 따라 나갑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기 때문에 그러한 결단을 우리는 내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결단은 이 세상에서 보여주는 그냥 단순히 가나안 지역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지역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땅이 가나안 정도겠다, 그것이 바로 축복의 땅, 축복의 지역이겠거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9절은 10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욥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고 만족하는 삶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바람이요 믿음이었어요. 그것이 그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1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늘나라에 있는 성, 새 예루살렘 성을 예비하신 그 성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은 한 걸음 한 걸음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 성을, 하늘나라의 도성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었고 심지어는 아들이 없었고 그에게는 이삭, 물론 나중에 받았지만 자녀도 없고 외롭고 쓸쓸하고 힘든 그런 삶이 그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 여정 가운데 그는 바로 이 하늘나라의 도성,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현재의 어려움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비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의 삶이에요. 우리도 그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영생의 복락을 얻는 부르심을 받은 자로 우리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늘나라 도성, 새 예루살렘, 천국을, 본향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당면하는 그런 힘든 어려움, 답답한 일, 괴로운 일,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감수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천국 본향을 향해 나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며 부르시는 하나님의 삶, 이 하나님의 부르신 삶을, 우리를 부르신 삶을 하나님 앞에서 경주하시는 믿음의 경주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원합니다.